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형제와 자매 섬김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나약함과 허약함과 우매함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지런한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양육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보살피는 직분을 맡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의지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하나님께만 의지하오니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성경 한 절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6절, 6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라고 하는 것이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여러모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여러모를 나누어 주는 게 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받으셔야 돼요. 밥도 먹었고 졸리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각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지체가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말씀과 관계되는 지체는 전도인과 교사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중요하죠.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지원을 하셨는지 간에 별 문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신 거 끝까지 하셔서 본인에게나 아니면 그 누구에게나 유익함을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1년에 두 번씩 교회 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그냥 가시기도 해요. 가시기도 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온 것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분의 유익을 위해서 오신 분도 계셔요. 여기 찾은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예.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상급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구원을 하실 때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 비유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문화를 잃어버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 문화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의 어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게 그 마음이다 그겁니다. 근데 그 한 달란트를 그만 땅 속에다가 묻어버렸잖아요. 땅은 세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영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달란트를 세상적인 것에 묻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는 게 달란트의 비유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는 구원 받은 사람들 한 사람당 기본적으로 기본 상급을 한 문화씩 줬는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고 어떤 분은 한 문화 가지고 다섯 문화를 남겼고요. 어떤 분은 받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어가 돼 있어요. 그 문화 비유는 기본적으로 구원 받은 사람이 기본적인 상급이 있었는데 그 한 문화를 수건, 땀 닦는 수건에 싸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 됐다.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는데 기본적인 상급이라고 함은 교제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차라리 은행에 줘서 이자를 받았으면은 그 한 문화를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 그 한 문화를 빼앗긴 이유가 은행에 두지 않은 이유였거든요. 상급이 열 문화는 열 곡을 얻을 권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문화 빼앗긴 것은 교제 가운데 은행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한 문화를 빼앗겼는데 기본적인 상급인 한 곡을 권세를 빼앗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신 분들은 일단은 구원 받은 게 맞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상급을 받으셨죠. 교제 가운데만 있으면 그 기본적인 상급을 잃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죠. 다섯 문화, 열 문화를 남겨주는 기회가 있는데 바로 그게 봉사입니다. 봉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왜요? 이 말씀대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라고 다 똑같진 않죠. 자유하는 사람과 감옥에 있는 사람은 효용 가치가 다릅니다. 그죠? 능력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유로운 사람과 감옥에 있는 사람은 능력이 다릅니다. 가치가 다르죠.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손님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그것도 활용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허둥지둥 11시에 가까스로 11시 5분에 왔다가 말씀 끝나기가 무섭게 가시는 분들은 손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굳이 말하자면 그분들은 말씀만 달랑 듣고 가시잖아요. 늦게 왔는데 차를 대야 되는데 또 차 못 대게 하잖아요. 그럼 화가 나죠. 그렇게 허둥지둥 하다가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교사를 조언했어요. 그러면 교사는 최소한 9시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버릇이 있으니까 9시에 못 오죠. 9시 5분에 옵니다. 그러면 9시 5분에 허둥지둥 온 분은 그래도 최소한 더 11시까지 오는 거는 극복했잖아요. 그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9시까지 오기가 힘들지 11시까지 오는 거는 극복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거를 혹 신앙의 성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함이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도 커지고 상급도 쌓고 일석이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어린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던 이유는 구원 받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가까이 하게 하는 이유는 어린 나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게 하는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이 성경을 보는 목적인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나 신임교사를 지원하셨을 때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오셨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에 오면 교사를 하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대. 그것도 유치부는 잘 공부 안 하고 초등부나 중고등부 가야지 성경 공부할 수 있대. 그런 목적으로 왔으면 그분은 공부하시다 갈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다른 시간 때울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죄 덜 지으려고 교사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잡고 오셨으면은 죄만 안 짓고 말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될까? 그 아이들을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으로 키우는데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잡수고 오셨으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도 떠밀어서 교구에서 그냥 밀어서 왔다면 자리만 채운 것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인데 이제 4시간째인데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드려야 할 말씀이 바람직한 교사상이에요. 바람직한 교사상. 굳이 이렇게 바람직한 교사상을 해놓은 이유는 바람직하지 못한 교사상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분들이 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조금은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끝까지 받으시고 교육받는 거는 나한테 유익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도움 되겠는데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시면서 시간을 더 보내시면서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다잡아지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교사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뭘까라는 거를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교사가 뭘까? 본이 되는 교사죠. 그래서 특히 주위 분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한테 본을 보여주는 모습이 가장 큰 일이잖아요. 애들은 가르치는 것보다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잘 사시면 애들도 잘 살아요. 어떤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딸아이를 둘러 키웠는데요. 이번 내 아이를 맡은 선생님이 분만 선생님이 정말 열정이 많으시고 잘하세요. 그럼 그 아이의 신앙이 1년 동안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바뀔 때 그분 또 했으면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였다면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받고 그냥 때워요 시간만. 그런 선생님이 내 아이를 맡았으면은 연말에 가서 이런 마음이 들죠. 내년엔 좀 바뀌었으면. 근데 제가 교회학교에 있다고 우리 애들 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놔둡니다. 운명이 맡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열정 있는 교사를 원하세요. 특별히 학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시는 동안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다잡아지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좋으시겠지만 졸리겠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유인물 보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교회학교 교육의 필요성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교회학교가 필요한 이유가 그 1620년도죠. 영국의 타락한 성공회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이 기독교 개혁 뭐 그런 분들이거든요. 개혁 성도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따라 나간 것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그 땅을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이 땅을 발견하고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나무를 자라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 집을 세웠거든요. 그때 미국 초창기에 세워진 학교 중에 유명한 학교가 하버드 대학교,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교라고 해요. 근데 그 학교가 세워진 이유는 신대륙에 있는 원주민들, 인디안들이죠. 그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그 학교거든요. 1636년에 세워진 하버드 대학교는 학교가 세워지고 100년 동안 목사가 아니면 교수가 못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가 그런 학교였거든요. 근데 그 미국이란 나라가 1962년부터 그 학교에서 법률로 정했던 수업 시작 전에 기도하는 거를 법률을 없애버립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교육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교육의 목적하는 바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오히려 교회 학교 교육이 더 왕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가르치고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잖아요. 지금 뭐 일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는 인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특별히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관점이 저 사람 인격과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외모와 경제적인 뭐 이런 거, 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달라지게 된 원인이 뭐냐. 그것이 교육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왕 그때가 더 나았어요. 사실은. 사람다운 사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지금은 공부만 잘해서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죠.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게 합당할진데 오히려 지금은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좀 답답하죠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만이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니까 그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꽤 됐거든요. 교회 학교에서 한지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애들 좋아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하고 참 귀하다. 점점 더 느낍니다. 그리고 책임도 느껴요. 책임도. 그래서 한편으로는 열심히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말 핵심이 무엇인지 그런 게 그런 걸 모르고 겉돌 때 좀 많이 답답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곳곳에 드러나지 않는 숨은 일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유인물 보겠습니다. 1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6, 7절 말씀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고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일이 아니고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뭘까요? 마땅히 행할 일은 많죠. 마땅히 행하지 않아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가야 할 길은 딱 한 군데입니다. 구원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사람의 본분이잖아요.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길을. 근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좌충우돌하겠죠. 그러나 푯대가 있고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면 약간은 치우치겠지만 그 길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네 아이들이 그 푯대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지금 희미하다 그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부모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안타깝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을 때리면 부모가 고소하고요. 학원에서 애들을 때리면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어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접할 때마다 안타깝죠. 그래서 점점 더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교사들이 많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씩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또 그게 안 돼요. 다 그만두셔요. 예, 일이 있어가지고 그만두시거든요. 빠져나가시니까 계속 뽑는데 계속 모자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지금 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줄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산하 제한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안 낳는 거 아니면 전도가 안 돼서 애들이 없다든가 뭐 그런 걸 거 아닙니까? 하여튼 아이들이 줄어요. 근데 교사는 줄면 안 되죠. 선생님 한 분이 하나에 가르치는 게 효과적이잖아요. 네 명 가르치는 것보다. 근데 전부 다 열심히 하면 좋을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열심히 하는 곳에 좀 함께 참여해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그 표대를 세워줘야 돼요. 빌립보서 3장 보세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3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조차 가노라. 그래서 푯대를 향해서 상급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괜히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처럼 중강스님처럼 돌아가실 때 괜히 왔다 간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적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데 영혼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교회 가운데 주인으로서의 역할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분들 왔다가 말씀 만들고 가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주인은 아닐 거예요. 아마 손님쯤 될 겁니다. 손님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인 입장에서 하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 아주머니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 이 집은 이렇게 대문이 더러워 지저분해. 마당도 엉망이군. 계단은 또 뭐 이래. 신발장도 엉망진창이네. 아이고, 왜 이래. 이런 분이 계셨고요. 또 한 아주머니가 대문 들었습니다. 엉망이니까 정리하고요. 쓰레기 쓰니까 청소하고 신발 정리하고 그러고 가지런히 청소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집 주인일까요? 어렵나? 앞에 분이 주인이에요? 뒤에 분이 주인이에요? 뒤에 분이 주인이죠. 만에 하나 내가 교회당에 와가지고 어머 왜 이래? 어땠어? 라고 한다면 나는 주인이 아니고 손님일 겁니다. 내 집에 내가 와서 지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치지. 그러나 사람 많다 보니까 누가 손님인지 누가 주인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요. 봉사를 하게 되면 주인의식이 생긴다 그겁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말씀만 듣는 거고 내가 봉사하는 거고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하나요. 선수로 뛰는 것과 관객으로 보는 것은 또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90분 축구를 끝났습니다. 관객은 좋고 나쁘고 기쁘고 즐겁고 밖에 없잖아요. 근데 선수로 뛰면은 지면 진대로 교훈받고요. 이기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객보다는 선수로서 참여하는 게 훨씬 나한테 이롭죠. 그렇게 따지면 봉사를 하는 것이 선수로서 하는 것과 준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준비하고 챙기고 하는 것은 주인 입장이고요. 대접받는 것은 손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섬기려 하고 얼마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봉사입니다. 봉사. 두 번째,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밝은 빛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우지 못하죠. 이스라엘은 산이 70%가 넘는다고 해요. 많은 집들이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평지가 별로 없으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요, 그때 환경과 여건을 많이 이용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반드시 보이게 된다. 높게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그 얘기예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게 돼요. 봉사를 하게 되면. 그리고 구별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하잖아요. 우리한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혼자 있으면 절대 못합니다. 혼자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최소한도 죄는 늘어져요. 그래서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빛, 궁창, 그 다음에 땅과 바다 나눴잖아요. 세 번째 날 바다에서 땅을 드러내셨습니다. 드러내시고 그렇게 유지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씨를 뿌린 거예요. 씨 맺는 열매와 채소. 세상은 바다를 맺었으니까 바다에서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구별된 채 유지해 있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을 의미한 거잖아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항상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가끔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러면 씨를 못 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갔다가 교회로 왔다가 이렇게 해서는 열매가 안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이라도 봉사가 필요하다. 또 교회학교에서 교육하는 이유는 뭐냐? 3번입니다.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어린 영혼들도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가능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아이들 자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미래가 없으면은 큰일 나잖아요. 역대 교회를 보면 그 교회의 복음이 한 대를 넘어가지 않았어요. 한 대에서 거의 끝났어요. 자녀 교육을 잘 못 시킨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기독교 역사의 현실이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고 봐야죠. 하나님 도와주되니까. 또 밑에 보겠습니다. 교회 학교의 교육의 목적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 2번,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한다. 3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4번, 하나님의 선한 일에 봉사하게 한다. 이 네 가지가 유초, 중, 고등부에 해당되는 교회학교의 목표입니다. 최소한 유치부에서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초등부에 와서는 그 나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나이니까 구원받게 하는 게 중점이고요. 3번은 구원받은 학생들 중등부 정도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더 나아가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봉사하게 하는 게 교회학교의 목표입니다. 저 좀 보세요. 네. 졸립죠? 주무시면 안 돼요.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요. 31쪽 중간입니다. 교회학교 교육의 결과. 네. 무엇 때문에 하냐 그거예요. 애들을 왜 가르칩니까? 무엇 때문에? 적어놨습니다. 1번, 순종과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하는가? 교회학교에 들어와서 잘해서 교회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청년이 돼서 어른이 돼서 순종을 배우고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교육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역할을 하는가? 그랬죠. 구원인지 아닌지 예수님 말씀에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나는 좋은 나무야 라고 했지만 열매가 맺히는 게 가시와 엉겅퀴면은 가시나무잖아요. 그걸 비유하셨죠. 정말 구원 받은 게 맞다면 맺히는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한 게 교회 학교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역할을 하는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라.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 두지 말라. 등불을 켜서 땅속 우매 두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등불을 켜는 이유는 등경 위에 둬가지고 어두운 방을 밝히는 게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 등불을 켜서 쌀 되는 말 안에 집어넣으면은 빛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등불을 켰는데 편안하게 놓여있는 평상 아래 두면은 빛이 안 올라가잖아요. 등불을 켜서 땅속에 묻어두면은 아예 빛이 안 나가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빛을 못 밝히는 경우, 그리스도인이 편안함을 좋아해서 안일한 삶을 살 때 평상에 누는 거니까 그랬을 때 빛의 역할을 못하는 비유, 그리스도인이 죄를 져서 빛을 땅속에 묻었을 때 빛의 역할을 못하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구원 받은 사람이 10명이면 그 가운데 몇 명 정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어요. 그래서 교회 지금 세상이 끄는 힘이 너무 강해요. 끄는 힘이 너무 강하고요.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마음 붙을 때가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할 때 보면 안쓰러워요. 정말 안쓰러워요. 할 일은 많은데 목적하는 바가 없죠. 정말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꾼으로 키워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정말 내 아이가 신앙적으로 잘 되길 바라는가? 그게 먼저인가? 아니면 다른 아이들 학원 가니까 덩달아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안 보내면 내 아이만 바보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의 교육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네 번째 넘겨서요. 32쪽입니다.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여쭤볼까요?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조금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있어요. 구원 받은 게 맞다면 하나님 앞에 좀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보십시오. A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쪽의 모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사는 모임이에요. 그분이 거기에 가면 잘 살아요. 근데 이쪽의 모임은 하나님 앞에 잘 못 사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분이 걸로 가면 잘 못 살아요.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들어가게 됐는가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니까요. 그냥 안일하게 살면은 안일하게 살아져요. 근데 봉사부서에 와서 뭔가 하게 되면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요, 하나님 공평하셔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열심히 사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애들 더 그래요. 애들 더 그래요. 그러고 바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나오고 토요일날 끝나고 수요일날 나오고 그렇게 다 나오시는 직장이 직업이 많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토요일날 나오셔야 되고 주일날 하루 왼쟁일 봉사하셔야 되고 그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봉사하게 되면요. 시간에 11초는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을 다 받은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 그거는 부모님과 교사의 역할이 아주 커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중3 때 아이가 탈선했습니다. 부모님도 손을 들었어요. 학교에서도 손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교회 학교 선생님이 1년 끝에 잡아줬어요. 회복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근데 그런 분은 거의 드뭅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학교에 찾아가고 막 만나고 막 그런 게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여쭤볼까요? 유치부가 있고 초등부가 있고 중등부가 있고 고등부가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네, 다 똑같아요. 저는 유치부만 지금 17년 하고 있거든요. 교사와 함께 전도인 들어와서요. 근데 초등부 1년 했습니다. 근데 강의하고 집회하고 이제 하면서 가장 시급한 애들은 중등부인 것 같아요. 중등부 애들. 그 애들이 정말 잘 살아주면 좋을 텐데 너무나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야 공부 그만하고 성경 좀 봐 이런 부모는 거의 안 계시거든요. 그렇잖아요. 눈앞에 급한 게 있으니까 그 얘기는 누가 합니까? 우리밖에 못해요. 교사밖에. 공부했냐? 잘했다. 성경은 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 일을 하셔야 될 거거든요. 32쪽 화살표입니다. 준비하는 교사가 됩시다.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해서 결국은 안 먹었잖아요. 안 먹고 식물만 먹다가 결국은 더 좋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왕 앞에 가기 위해서도 3년을 준비했어요. 그 당시에 왕 앞에 가기 위해서도 3년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의를 위해서 최소한도 하루는 준비해야 되죠. 하루는. 그래서 교사로서의 준비가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받은 게 없으면 줄 게 없어요. 내 생각과 내 지식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그렇게 정한 분들도 봤어요. 어떤 분이 1년에 성경을 삼독했습니다. 삼독 많이 했죠. 1년 동안에. 그런데 그분이 변화가 전혀 없다면 읽으나 마나죠. 성경을 많이 봤다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많이 보는 건 좋은데 정확히 묵상하는 게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배워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밑에 고린도전서 14장 보시면요. 그렇지 않냐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의 덕세임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방언 대해서 말씀하면서 방언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맞다. 그러나 방언을 하려면은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방언보다 일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하는 게 더 낫다 그러셔요. 교사 보십시오. 선생님은 지식을 옮겨주는 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학원이에요, 학원.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학교 교사는 지식을 옮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서 소화시켜서 다른 걸 생성해서 전해주는 게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옮기는 거야 누구나 다 해요. 인터넷 치면 쫙 나와요. 없는 게 없어요.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공과 책이 있거든요. 그걸 미리 공부해서 내가 잘게 씹어 먹어서 다른 걸 나오게 하는 거죠. 그게 교사가 할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한 거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못 깨닫거든요. 그 깨달은 마음을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은혜의 순간이 묵상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잡수셨으면은 마음을 고쳐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삶이 말씀 안에 온전해야 합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해지려고 노력은 하죠. 밑에 디모데 전서 1장 10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씀이 내가 충성돼서 맡기는 게 아니죠. 내가 충성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직분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충성되면 되죠. 그럼 됩니다. 봉사할 때 자세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봉사가 있는데요. 교사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생각하며 받은 사랑의 힘으로 합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억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왕 봉사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처음에 중고등부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봉사를. 근데 그 당시에 근무가 격일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유초등부는 가능하대요. 두 분이 교대로 보면 되니까, 교사를. 그래서 유초등부 들어갔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다가 초등부 1학년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분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직이 소방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소방관에게 해줬어요. 관심을 끌으려고. 그래서 어땠다? 탁 올라가고 막 뜨거운 불을 막 내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끝나니까, 선생님, 왜? 소방관은 월급이 얼마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좀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어머, 6학년이 이 정도인가? 난 감당 못하겠다. 그 다음 주에 유치부 갔어요. 유치부 가서 가장 낮은 학생, 5세 학년 아이들 4명 오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걔들은 본급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치부 교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걔들이랑 제가 이 수준이 맞아요. 생각의 수준이 맞더라고요. 제가 되게 즐거웠어요. 아이들하고 하는 것이. 그리고 옆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자연스럽더래요. 모양은 이렇지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래 했어요. 근데 걔 중에 어떤 분들이 교사 교육을 받고 유튜브에 이제 의욕 갖고 와요. 애들 좋아하니까. 근데 하루 딱 한 주 해보고는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전화해봤더니 그 시끄러운 닝닝 소리가 3일은 가더라, 3일은. 그분은 유튜브 못해요. 그건 못해요, 그분은.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수료할 때쯤 되면은 1지망, 2지망, 3지망 받아요. 근데 웬만하면은 다 1지망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특별히 너무나 모자란다 그러면 약간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웬만하면 보내드려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맞는가라는 것도 무시는 못해요. 어떤 분은 막 울어요. 난 정말 못하겠어요. 막 그래요. 그분은 안 돼요. 보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봉사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이제 교육 받으시면서 그 수업에 참관하시면서 내 마음이 동하는 데가 있어요. 난 어디 가야 되겠다. 그건 낫습니다. 근데 다른 사견은 두시지 마세요. 유튜브는 공부 안 한대. 이런 사견보다는 정말 그 애들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 사는 게 좋을까.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나이가 50살이 넘은 아줌마가 돼야지만이 유치부 교사를 시켜요. 왜? EQ가 풍부하다고 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젊은 처녀만 거의 많이 유치부 시키잖아요.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33쪽 위에서 세 번째 말씀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뭐라고 되어 있죠? 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고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한 군데에서라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지점은 없으니까. 그래서 손님이 절대 되지 말기를, 관중이 절대로 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밑에 예라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렇죠. 전능한 분이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 생각을 다 무시할 수는 없고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곳,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앞에서 하시는 분이나 전도인들이 악한 일은 안 시키잖아요. 가서 한 50만 원만 훔쳐와 이런 건 안 시키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순종하는 편이 낫거든요. 왜요? 시야가 있으니까. 왜 순종해야 되냐면요. 가끔 이제 부딪혀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자기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 배를 타고 가면은 이렇게 탑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멀리 봅니다. 멀리 봐요. 앞에 뭐 바위가 있나 없나 보지 않습니까? 맨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오, 저쪽에 가면 안 돼요. 바위 있어요. 돌이켜야 돼요. 그러는데 밑에 있는 분이 애들이 뭘 알아? 교수가 되는데 안 보이는데 뭐 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나고 못나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경험 많은 분들은 시야가 넓을 수밖에 없어요. 경험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그거를 요구하시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이제 하시면서 이제 그런 일 많이 이렇게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쪽 특수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학교가 특수하지는 않는데 조금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 이제 가르치는 직분이니까 그래요. 내 분반 나이는 내가 왕이거든요. 있잖아요. 내가 준비를 기가 막히게 해오면 내 아이들이 그만큼 많이 배워갈 것이고, 준비 안 하면 내 아이들은 방치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다른 반 아이들보다 내 반 아이가 못 배우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밑에 말씀 밑에 글씨 보면요. 치우치지 않고 규모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나 직장 등에서. 왜 이 말씀을 적었냐면 교회 학교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역, 교구, 청년이면 청년회 다 필요한 거잖아요. 두루두루 치우치지 않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신앙의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왕이면 내 구역, 내 교구 뭐 이런 건 필요한데 지나치게 이기적인 부서가 있으면 그것도 합당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뭐 청년회가 더 중요하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한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아니죠. 다 중요하죠. 그리고 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기 이제 우리가 좀 그 신경 써야 될 말씀인데요. 권계는 규모가 없는 자들한테 해당되고요. 마음이 약한 분들한테는 위로가 필요하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면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권계의 말씀은 규모 없는 자들한테나 가능한 거고요. 해당되는 거고 저분이 지금 힘이 없고 마음이 약해요. 그분한테 권면해버리면은 그게 상처가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맨 끝에 오래 참으래요. 참으래.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환경이 되게 좋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방배동 교회에 있을 때는 사실은 교회 학교가요, 전문 인력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기가 막히게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 해서 모인 단체가 아니에요. 어른들이 말씀을 듣는데 애들이 회방 못 차나요. 시끄럽고. 그러니까 딴 데로 좀 놓자 그거예요. 근데 엄마는 말씀을 듣고 싶고 애들은 놓고 싶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분반 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왕 10명 모이고 20명 모이고 더 많이 모여요. 인력이 더 필요하죠? 애들은 50명 됐습니다. 교사가 더 필요하죠. 그럼 이왕 많은 거 진행을 좀 제대로 해보자. 그냥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손유의도 해보자. 찬송해보자. 애들 지루하니까 연극해보자. 근데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 공과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게 교회 학교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네. 지금도 아이들은 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유아부가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중앙교회는 유아부가 있어요. 만 36개월 된 아이들, 36개월 이상 그 애들은 본당 2층에 의무실 앞에 유아부에 맡기세요. 거기에는 100% 자원하는 어머님들이 맡아서 해주시거든요. 그분들도 유치부 교사에 포함이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아부 어머님들이 가장 자발적으로 열정 있게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지각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왜? 다 하십니까? 근데 그런 말 들으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교사를 하고 봉사하러 왔는데 지각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애들이나 듣는 건데. 근데 어른들이 그걸 들어도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운전하시다가 양보를 당하면은 기분 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기분 상하더라고요. 내가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를 당하면 기분 상해요. 나는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렇게 운전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전혀 없으신가? 그래서 조금 마음을 넓게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33쪽 밑에 교제라는 그 밑에 보면은요. 빌레몬서 1장 6절인데요.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대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교제. 반드시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봉사부서에서나 일반 부서에서나 반드시 교제는 필요하죠. 또 교제를 또 많이 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 말씀에도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교제하는 곳이 교회 학교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와 교사가 함께 교제하는 곳이죠. 그래서 가장 큰 목표는 아이들이 구원받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고요. 그게 잊어버리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내 신앙 챙기느냐고 급급하면은 아이들은 언제 돌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예 설정을 해놓을 때 내가 맡은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가나 그걸 목적을 두셔야 돼요. 1년 동안 내 아이가 있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1년 지난 다음에 얘들이 뭘 몸에 익힐까 그런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거고 그냥 하는 거고 결과가 다르죠. 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고 돼요. 그래서 충성스럽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염려가 되는 게 기존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훌륭하진 않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상태에서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모습을 내용을 사정을 모르고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분은 매일 늦냐. 기존 교사가 3년 차례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용 알고 보면은 이해는 되죠. 그래서 행여나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34쪽. 최선을 다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합시다라는 겁니다. 이왕 봉사하는 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낫잖아요. 사실은 기쁘고 즐겁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기쁘고 즐거운 상태잖아요. 그렇죠? 영혼 구원 받고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신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작은 거에 때문에 큰 거를 잊어버리고 살죠. 우리가. 조금 힘든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셋만큼 힘들면 셋만큼 어려워하면 돼요. 근데 셋만큼 힘든데 30만큼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지금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받는 고통이 고난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크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먼저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바로 서야 아이들한테 올바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34쪽 중간에 보시면요. 회살표에 세모표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봉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봉사는 아무나 하나. 일단 마음이 동해야 되고요. 또 부지런해야 돼요. 봉사는 봉사 호텔에 가면은 봉사료를 받습니다. 봉사료. 받잖아요? 서비스 차지라 받는데 10%를 받죠. 그러니까 봉사라는 말이 뭐 제공하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봉사한다는 거는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거예요. 봉사, 뭔가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방면에서 뭔가 제공을 해야 되는 게 봉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봉사한다는 거는 뭘 주러 온 거예요, 주로. 주러 온 겁니다. 드리러 온 건데 받으려고 생각하면 반대죠. 시간을 드리든가 열정을 드리든가 아니면 내 힘을 드리든가 드리러 왔잖아요. 그 혜택을 아이들이 받게 하자 그거예요. 그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봉사란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험악하면 험악할수록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존경을 받습니다. 봉사를 아름답게 봐주는 것은 희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맹목적인 경우는 거의 드물 겁니다.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지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마지못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좋죠. 열정 갖고 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참 근소한 차이 같은데요. 잘 안 바뀌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말하면 좀 신앙 상태를 좀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같이 거기서 이렇게 합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교회별로 또 다르고요. 제가 그 작년 6개월 동안 필리핀에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그 큰 교회에 있다고 뭐 더 좋을 것도 없어요. 보니까 적은 교회, 작은 교회에 있다고 또 나쁜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정확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몇 분 안 되지만 그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 보니까 좀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남의 아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 아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니까 내 아이라고. 일전에 수요 말씀 수요 질문 때 어떤 분이 질문지 올렸죠? 이 목사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아이들의 체벌에 대해 교회 학교 아이들 체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맞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는가 듣고 왔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답변하셨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혼내고 심지어 좀 거의 없지만 때리는 것이 그게 아이를 미워 때리는 거냐. 잘 되라고 때리는 거지. 그러시면서 그런 게 싫으면 교회에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러셨어요. 수요 말씀 때. 근데 저희 지침이 그 매는 안 되는 걸 지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보다 그 아이를 더 사랑하면 매를 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렵잖아요. 근데 많은 엄마 아빠들이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엘리 제사장 아시죠? 두 아들 훔리와 비누하스가 한날에 죽었잖아요. 불량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 얘야 그리 말라 그랬거든요. 회막의 수정들은 여기가 동침했습니다. 재물을 먼저 먹었어요. 그 정도 잘못이면은 다리 몽둥이라도 어떻게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빠 입장에서 그리 말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아니죠.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건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엄마들이 지금 그런 걸 많이 봐요. 내 아이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등부 선생님입니다. 자매님, 누구누구 그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선생님은 교사 역할이나 하세요. 부모 역할을 하려고 들지 말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할 말 없죠. 걔요. 우리의 그런 애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혹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보신 분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있으세요? 그쵸, 봤죠? 거기에 그 부모한테서 애를 격리시켜놓으면 애가 정상이 되잖아요. 붙여놓으면 애가 이상해지잖아요. 그 원인의 99%가 다 엄마가 원인이잖아요. 그거 나는 거 보면. 그런 거 보면은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어떻게 엄마랑 있으면 애가 비정상이 돼요? 뛰어넘으면 정상이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그런 애가 많거든요. 거기 나온 애들은 도에 지나친 애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범죄 애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 애들 자라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학교에, 교회 학교에. 그러니까 힘들어요. 올바로 배워야 될 것을 못 배우고 자란 거거든요, 애들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기분 나빠하시고 오세요 그러면 안 오고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애는 그렇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은요, 내 애가 내 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키워서 드려야 되는 건데 그거 잘못 키우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정말 잘 키워야 되는데 지금 많이 어렵죠 사실은. 그거 보면은 가끔 보면 놀래요. 근데 자료 수집하려고 보면은요 정말 희한하죠. 애가 엄마랑 있으면 엉망되고 뛰어 있으면 정상이 돼요. 세상에 그런 경우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 가정이나 학교나 과잉 보호가 문제가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엄한 부모 밑에서 효자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지금 상황 보면은 그래요. 공의가 너무나 줄어들고 사랑만 커져요. 그럼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져요, 버릇이. 밖에 나와서 어른이 한마디 합니다. 야, 그거 주워라. 그러면은 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훈련 받은 거예요. 그거 주술래? 내가 안 버렸어요. 이러잖아요. 아, 누가 네가 버렸대? 주술하고 됐어요. 참 답답하죠. 그래. 아유.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면요, 이제 초등학교 초등학교겠지만 유튜브 이제 5세부터 보면은 그 애를 보면은 누구를 알아요? 엄마 알아요. 엄마 금방 보여요. 얘가 막무한 애다. 놔둔 겁니다, 그냥. 네. 어린 마음 속에 우리 죄성이 있는 거 알잖아요. 놔두면 엉망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놔요. 그러고 성장하면 걘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많은 엄마들이. 그래서 이런 뭐 유아 교육이나 아동 전문 뭐 그런 교육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성경을 공부하면 웬만큼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의 어떤 그 교회의 현실이 정말 아이들한테 교육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니코도 그럴 것이 그 전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집에서요. 그러니까 손자가 있으면 할아버지, 큰아빠, 뭐 삼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밥상에 계란찜 올라오면 먼저 먹으려고 숟갈 들다가 혼나잖아요. 고모나 이모한테. 맞잖아요.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할아버지 먼저. 그게 질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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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아는 거잖아요. 형제가 많으니까 까불면 맞잖아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배워요. 밖에 나가면 보이는 게 맨 강, 물, 강물, 바다,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해로운 게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배워야 할 기본적인 걸 배우고 자라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주위가 아니라 밖에가 아니라 집 안에도 텔레비전, 인터넷, 죄가 들어오잖아요. 풍경이 난무하잖아요. 그리고 애가 한둘이다 보니까 의해. 너무나 방치해놔요. 엄마가 밥 들고 따라다니면서 제발 한 숟갈만 제발. 애가 도망다니죠? 딱 모퉁이 몰립니다. 그럼 엄마를 위해서 한번 먹어줄까? 이런 거예요. 밥이. 추워. 감기 걸려. 막 싸매잖아요. 그냥 다 보여. 지가 추우면 지가 들어와서 입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아이들이 구원을 많이 못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우리 보십시오. 구원 받으면 최소한 1년 동안은 교제 가운데 있어서 말씀만 들어야 되죠. 보살핌 받으면서. 그래야 성장하잖아요. 말씀 듣고. 갓난아이처럼 저절 성장하는 것처럼 말씀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1년 반 정도 지나면은 이제 주위에서 돌봐주고 막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놔둔 상태에서 봐줘야 돼요. 무조건 이거 해요, 저거 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그겁니다. 한 살 반까지는요, 부모와 애착 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전맥이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할 때 있는 거고, 엄마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한 살 반 이후에서는 자율성에 의한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신나게 해요. 되네? 자신감이죠. 그렇게 놔둬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거 해, 저거 해 말리면 애 입에 못 먹으라고 테프로 다 붙여놓은 집 있잖아요. 그 나이에는 애가 입으로 감각을 뭔가 아는 나이거든요. 그걸 막아버리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배울 기회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3세가 넘으면은 참을성을 키워야 돼요. 참을성. 근데 다 해줘.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생각을 많이 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그게 훈련이 돼서 내가 올바로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어요.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너무 어린 나이부터 제재하고 막고 가르치고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에 자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제한되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혹시 애들 중에 엄마 나 이옷 살까 이옷 살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존감 없는 애예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샀습니다. 근데 불안해. 엄마가 좋아. 그래야지 편안한 애 있어요. 걔네들은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런 애들은. 그렇게 자란 애들이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어려워요. 내가 놓고 받았니? 네, 어떻게 해? 선생님이 그래요.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 받는 건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내 생각과 결정이 확실한지 그걸 의심적으로 한다니까요. 많은 애들이 그래요. 많은 애들이.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봤는데요. 그런 이유예요. 생각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은 알고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을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자연이 좋았으니까 지금은 반대거든요. 이러한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5쪽이요. 35쪽 위에 세모에 보면 우리가 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은혜를 받아 받느냐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게 우리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지받은 건데 밑에 말씀 그 글을 읽어볼게요. 내가 비싼 값을 주고 산 물건이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쓸모없이 방치되어 있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인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봉사를 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로 섬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시간만 할애하면 됩니다. 시간만 할애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주일 일주일 동안에서 하루만큼은 충분히 봉사할 가치가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시면요, 교사하시면요, 나름대로 재미도 또 많아요. 네, 보람도 있고요.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올해 꾸준히 하시면 더 많은 걸 배우시거든요. 필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봉사를 하는 분들은 더 낮은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이생에 살면서 낮은 위치에 있으면 저승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봉사한다는 것은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급 쌓이는 거 틀림없어요. 그 거기 밑에 그 2번 봉사를 하는 분들은 거기서 세 번째 아래쪽 오른쪽에 보면 섬길 수 있는 여건과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여건을 주셨는데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여건을 시간과 환경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할 게 봉사인데 있는데 불구하고 안 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넘겨서요. 3번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합니다. 그리고 부탁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하셨고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에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죠.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 8장 9장입니다. 9장 10절. 고린도후서 9장 10절. 고린도후서 9장 10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심는다는 것은 씨를 심는 거잖아요. 씨를 심었는데 씨와 먹을 양식을 줘요.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씨앗이 있어요. 이거 털어먹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를 희생해서 심으면 양식도 나오고 씨도 또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위치가 교사예요, 교사. 육신적으로나 말씀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시간 할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11시까지 오시다가 아침 9시까지 오려면 힘들잖아요. 특히 주일 아침 시간에. 6일 동안 피곤한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거 자체부터가 이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겨내면 돼요. 그리고 내가 육신을 심으면 권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받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하고요. 가르치기 위해 듣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예, 이게 달라요.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은 한 번 들으면 되는데요. 가르치기 말씀을 들으려면은 한 번 들어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거죠. 나한테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아휴, 저렇게 하려면 힘들겠다. 예전에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드릴 말씀은 드려야 되니까. 그 읽은 말씀 밑에 글씨 보면요.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아들이 되어서 놀아야 되겠습니까? 밥만 축 내면서. 추수 때에는 온갖 식구 다 나가서 이사 죽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추수하는데 혼자 삐삐 놀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 추수 때가 맞습니다. 거둬들여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는 안에서 아이들 보살피는 역할도 충분히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37쪽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세요. 그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똑같은 경험을 해본 다음에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얘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잠잠히 있으면 되죠.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예방주사. 이제 교회 딱 수역 끝나시고 이제 딱 들어가시면 판단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급한 마음 잡지 마시고요. 밑에 그 전도서 1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돼 있죠. 여기 이제 그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해상 무역이 너무나 활발해서 배에다가 물건 팔려고 먹을 걸 실어요, 음식들을. 그러면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돈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을 설명하시면서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식물, 우리의 먹을 겁니다. 재물입니다. 재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 물이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성령, 세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면 나중에 돌아오는 게 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분명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찾아볼까요?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3절. 전도서 11장 3절. 전도서 1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부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렇죠?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지면 그대로 있고 북쪽 쓰러지면 그대로 있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정한 이치인 것처럼 니네가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반드시 일어날 후에 도로 참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나무가 쓰러지면 있는 것이 법칙인 것처럼 우리가 재물을 드리면은 반드시 돌아오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6절 보세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전도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봉사의 직분을 맡아서 특별히 어린 영혼을 가르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밑에요. 붉은 글씨. 교사의 직분을 잘 하면, 이건 이제 가정이죠, 가정.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하면 분명히 칭찬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거, 문화 비유. 기본적인 상급이 한문화였는데 한문화 받은 사람 중에 10문화 남는 사람이 있고 5문화 남는 사람이 있잖아요. 10문화 남는 사람은 10골 고세를 주셨고요. 5문화는 5골 고세를 주셨어요. 한문화는 1골 권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재 가운데만 있으면서 그냥 기본적인 상급만 받는 건또 그렇잖아요. 좀 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문화가 한 고을 권세잖아요. 문화가 작은 돈인데 그거 투자해가지고 한 고을 권세인데 고을이면은 사또의 사또 원님 이런 우리 이런 안양시의 시장 좀 되면은 꽤나 괜찮잖아요. 그런 거 받고 죽겠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교사를 하는 것이 제일 낫다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교사를 하면 좋은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교사가 뭘까? 일단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기본이 뭡니까? 제 시간에 왔다가 제 시간에 가면 돼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 2시에 시작하잖아요. 오후 말씀 교사들한테. 2시에 갔다가 끝나고 내려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건 없습니다. 기본만 하시면 됩니다. 제 시간에 왔다가 제 시간에 가세요. 모일 때 모이시고 파할 때 파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드실 때 드시고 쉴 때 쉬시고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좀 준비 좀 하십시오. 이거 하시는 거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몇 점 될까 생각해 보시고요. 하심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10주가 별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교사의 직분을 훌륭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시고 게으름이 있으면 더욱더 부지런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하지만 능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